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겸허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누구에게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배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는 구약의 유명한 인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 갈렙을 생각하시면서 갈렙이 과연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졌으며 또 그 신앙이 무엇에 근거한 신앙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의 배경을 잠시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기까지 한 땅입니다. 단순한 약속의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의 약속을 기업,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한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즉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리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 이집트로 이민 가는 일, 그리고 또 거기서 종살이 하는 일, 또 거기서 출애굽하는 일, 또 광야 생활 40년 하는 일 이런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드디어 500년 만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오랜 역사가 지니고 왔던 그런 그 기대가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쟁취하여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전쟁과는 구별해서 성경에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 중부에 있었던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남쪽 영역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북쪽 영역을 정벌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하는데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벌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들에게 소유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이제 분할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한 영역씩 각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들어간 땅이 각 지파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땅을 분할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본문은 가장 그 분배하는 시기에 처음에 해당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로부터 이제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을 그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40일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정탐했던 남쪽 지역에는 이 거인들과 같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을 매우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심하게 불평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한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고까지 했습니다. 참 우스운 장면이죠. 본인들은 500년 동안 선조 때부터 기다려온 그 땅을 지금 차지할 바로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맹세를 무시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동기가 되어서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가에 달려있지 주변의 두렵고 무서운 상황과 그리고 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잘 했는데 그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남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것입니다. 불평했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의 땅,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갈렙처럼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우면 받고 누릴 수 있는 상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안정되고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더 나아가서 약속하고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업이라는 말은 선조 때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런 가업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 삶에 약속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한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쟁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갈렙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따라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러했겠죠. 이 85세 된 노인, 본문에 보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6절부터 쭉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한치의 머뭇거림이나 또 우유부단함이나 또는 두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45년 전에 그 가나안 정탐 때 보고 지금까지 그 취하기를 기다려온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정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자기가 강건화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전쟁을 하든지 또 출입을 한다라는 말은 일상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을 살든지 자신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이 여전히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기다려왔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왔다.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해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줍니다. 이제 여호와의 통치가 선포된 그 남쪽 땅, 남쪽 산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크고 힘센 아낙 자손 중에서도 또 가장 큰 아르바 사람들을 몰아내서 그들의 문화와 습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취된 유업의 땅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삶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갈렙의 신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갈렙은 첫 번째로 과연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졌으며 두 번째로 그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땅에 대해서 청구할 줄 알았습니다. 클레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마땅히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클레임,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청구한 사항을 취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서 남쪽 산지로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45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청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데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가르칠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유업의 양들을 예비해놓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청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체험과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르칠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쟁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라는 그 직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통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교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또 정돈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얻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유업을 얻고 그리고 또 기도 또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면 그는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뭐 특별히 뭐 인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 됨이나 아니면 시간을 할애하는 부지런함이나 그런 것의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동기부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고 정리가 되어야 가르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 이제 그 직분이 싫어지고 지치고 그리고 맥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즐거움과 화목과 또 그 속에 지녀진 의미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가 선 자리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잠시 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오기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상 자신의 백성 누구에게나 엄청난 위협의 상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해야 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자녀들 먹으라고 냉장고에 과일과 우유와 뭐 주스와 잔뜩 사서 챙겨놨습니다. 언제든지 네가 가서 꺼내 먹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는 아버지의 집에 채워져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것들을 언제나 찾아서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또 아버지 자신에게 더욱더 어울리는 자가 되고 더욱더 익숙한 자가 되고 그리고 더욱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얻고 그리고 의욕을 얻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갔다고 해보죠. 동물원의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만 들어가고 나서 만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입구에 그래도 동물원에 들어왔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일단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만져보고 낙타 타보고 코알라 안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석구석에서의 체험과 체험이 있어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 되어서 들어왔으면 그와 같은 방식의 삶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어떤 복을 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얻게 하실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한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 생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누구에게나 과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과제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담겨 있음을 보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두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서부터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청구는 과연 무엇에 기초해서 청구해야 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두 번째 질문 갈렙이 무엇을 근거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청구하였습니까? 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 유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것이고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후대의 모세와 또 그 땅을 취한 후에도 이 땅이 그런 축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맹세한 땅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구약성경에서 100번도 넘게 언급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살면서 가꾸고 개발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단지 등기 등록 그거 한 거, 등기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땅이야말로 얻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필수 항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신앙은 지금 갈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유업으로 얻을 땅이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쪽 산지에 대해서는 모세 또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갈렙은 이 땅에 대한 맹세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헤브론 땅에 대한 청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로부터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이제 따라오겠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맹세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맹세하셨는가를 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유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갈렙의 이야기는 한 영웅의 이야기이고 한 동화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땅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곧 삶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곧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삶답게 살 수 있는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허락된 새로운 삶은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흐르는 젖과 꿀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젖과 꿀을 얻으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환경도 새로워졌고 살아갈 생계의 수단도 새로워졌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광야 생활과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 먹고 살면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땅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유업의 의미를 갈렙처럼 모르는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고 분배되는 유업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렙과 같이 청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나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탱되고 있고 또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청구할 것이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되기를 애쓰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나의 일이 잘 되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타종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무속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전혀 차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사고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것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와 닿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 때 그 새로운 삶이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새 언약의 예수의 피를 맹세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맹세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새로운 삶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유업인데 받아 놓고도 취하지를 못하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인생을 사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늘 클레임하면서 가정과 직업과 교회와 같은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의와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회복되기를 맹세로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때때로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 좀 더 엑스트라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활의 능력 달라고 구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뭐 더 나가서 고상하고 그리고 더 엑스트라를 구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지는 않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틀린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을 나갈 때도 내가 부활의 능력을 얻어야만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 의식하고 또 더욱더 깊이 절감하고 기도를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에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탐욕과 이기심에 자기 자아를 꺾어야 합니다. 자기 종교적 자아, 나의 도덕적인 자아, 자기 철학의 자아, 이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이렇게 자기 자아를 꺾는 것은 갈렙이 거친 산지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기가 무너질까 봐, 자기가 굉장히 이 가치가 없어질까 봐 끝까지 자기의 종교적인 자아, 도덕적인 자아, 자기 철학의 자아를 붙들고 자기 고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새 삶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취하고 싶은 것, 자기의 습관과 성향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고 믿고 또한 고치기 싫은 것, 이러한 내적 자아의 줄기를 한번 꺾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라고 청구하면서 자아를 한번 꺾지 않으면 그 유업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애쓰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나의 자아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다양한 상으로 얻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설령 유업을 못 얻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업을 얻지 못해서 내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상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히브리서 묵상하고 계시죠?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유업의 상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0년을 거의 다 보내면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유업과 상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탐욕과 이기심, 내 뜻과 내 자아로 말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유업을 향해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구하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실제로 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갈렙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정말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담겨져 있는데도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업과 상으로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유업을 참되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다려야 할 것은 갈렙과 같이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